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에게 부제를 붙여줬는데 어떤 부제를 붙여줬냐면 순교회로의 초대다라는 부제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로마 시대에 로마로부터 극한 박해 순간,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서 두렵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떨지 말고 믿음으로 이 순교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라 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박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이 히브리서를 읽고 담대히 순교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순교회로의 초대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말씀이 박해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읽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읽을 수 있는데 박해 상황이었다라는 걸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 이들의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아주 절절하게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교회사 책에 보면 순교를 당한 이들의 기록이 있는데 제가 어떤 교회사 책에서 순교를 당한 이들의 기록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께 옮겨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의 감독 시므온이 120세에 십자가형을 받게 되었다. 똑같은 해에 유명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가 로마로 끌려가 콜로세움 원년극장에서 여러 관중이 보는 가운데 사자밥이 되었다. 서머나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폴리캅은 재판관이 황제를 두고 맹세하고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석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그는 고백하기를 86년 동안 나의 왕이여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섬겼으나 그분은 나를 한 번도 저버리신 일이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나의 왕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대답하였다. 처녀 포타미아는 고운 마음씨와 순결함을 갖춘 보기 드문 미인인데 죽이는 것보다 더욱 잔인하게 무서운 짐승들에 의해 위협을 받았고 잔인한 고분을 당한 후에 끓는 가마솥에서 그의 어머니와 함께 서서히 뜨거운 물에 삼겨져 화상으로 죽어갔다. 이 모녀의 형집행한 군인들 중에 바실리데스가 그 아름다운 순교 장면을 감동으로 받아 뜨거운 연민의 정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마침내 크리스찬이 되었으며 결국 그도 참수형으로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 그는 죽기 전에 포타미아니아가 밤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서 그의 머리에 순교자의 면류관을 씌워줬다고 하였다. 이 외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에 관한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박해를 피해서 카타콤, 지하 동굴이죠. 지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며 또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양과 양가죽과 소가죽, 염소가죽을 뒤집어 썼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그들이 카타콤에서 카타콤 옮겨갈 때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 금방 들키니까 마치 짐승인 것처럼 위장하고 옮겨 다녔던 그런 일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결국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결코 그 시대를 지배하던 로마보다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승리가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권력과 재물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 바로 이것 하나로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고 결국 승리했던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8절의 말씀처럼 이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세상의 것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 인한 핍박과 유혹을 결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강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롯은 이 세상이 좋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한 본향을 바랐기 때문에 광야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받지 않으려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또 롯의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 것의 가치관에 잠겨 있어서는 결코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가야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는가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만나는 시험을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이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또 함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주리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조차도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받은 이때가 어느 때인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40일 기도를 마친 다음이었거든요. 4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셨으니 아마도 영적으로 가장 충만하고 가장 피크에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그 시간이 바로 시험을 받게 되는 그 순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교만하고 자신하지 말고 언제나 자기 자신을 경계하고 준비해야 할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리고 또 40일 기도한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는가를 바라볼 때에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셨거든요. 예수님 정도 되면 그냥 사단이 왔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하셨어도 아마 그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단에게 그냥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단을 물리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그 후대를 살아갈 우리들에게 사단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든 시험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나를 믿고 내 자신만만한 교만한 것이 아닌 오직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그 시험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은 돌을 떡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돌을 떡이 되라고 하는 시험은 바로 세상적인 풍요와 물질에 관한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사단은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유혹합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욕구가 아닌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떡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밥을 먹는 것, 음식을 갖는 것,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당연히 떡과 음식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떡과 음식을 먹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얻는가, 그 음식을 어떻게 얻는가, 그 방법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떡을 돌을 통해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단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것을 취하라라고 유혹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얻어진 것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그 방법이 정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행하면 안 된다라는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속담 중에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꽁을 잡는 게 매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 뭐 동기 이런 것들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어쨌든 결과를 내야 한다는 의미의 속담입니다. 과정이 어떻든 누가 어떻게 했든 이기고 성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런 속담입니다. 떡만 먹을 수만 있으면 됐지 방법이야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얻으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사람을 망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되는 속담이 있어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 또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길을 가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길을 통해서 그 목적지로 가는 것도 가는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되지 욕심과 사탄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분명히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길,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길은 걸어가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갖기를 원하는 여러 가지 꿈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꿈과 소망, 사람이 비전을 갖는 것, 뭐 세상적인 야망을 갖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비전과 야망이 있어야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비전과 야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가는가가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기도 한다라는 사실, 어떤 길을 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행했던 아주 자그마한 일들, 뭐 의식했던 의식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한 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그 꿈을 펴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심심찮게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물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청문회 같은 데 보면 하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뭐 과연 청문회가 과연 필요한가라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크게 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결과가 아무리 정당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목표로 삼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옳지 않으면 그것은 역시 옳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목표가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방법이 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끝없이 유혹에 빠집니다. 대충 슬쩍 눈 감고 넘어가기를 유혹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유혹도 이와 다르지 않거든요. 아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던 그런 기록들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유혹을 이기기 굉장히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를 부인하느냐 부인하지 않느냐, 바로 이것으로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폴리캅에 관한 기록도 읽을 때 여러분 나왔잖아요. 폴리캅에게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내가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고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느냐라고 고백하며 순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그런 기록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제까지 네가 예수를 믿었던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문제 삼지 않겠다. 지금 이 순간에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것처럼 넘어가기 쉬운 유혹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정도쯤 되면 내가 지금은 예수를 부인하고 집에 가서 다시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생각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은 뭐 우리의 구원과 상관없고 뭐 악한 분이다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리고 집에 가서 다시 예수님을 몰래 믿어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어영부영 슬쩍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얼마든지 있고 바로 이 로마에서도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했던 것이거든요. 로마는 이 기독교가 다 사그러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생명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것에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생명을 빼앗는다고 하면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인다라고 하면 다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았어요. 이 세상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교의 길을 걸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배가 고프고 뭐 아무리 허기가 진다 할지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셨던 바로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성전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만약에 뛰어내렸는데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고 그냥 멀쩡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일약 대스타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 성전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인정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명예와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었고 사단은 바로 예수님께 이것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도 전하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거기에 있는 많은 종교인들에게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이셨다면 아마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지 않았겠습니까? 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더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전파가 잘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심으로 이런 사단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이 시험은 세상적인 인기, 자기를 드러내며 교만한 마음에 대한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길 좋아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자신은 남들과 뭔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와가 처음 뱀에게 유혹을 받을 때 뱀이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을 했죠? 저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교만한 마음을 자극하는 그런 유혹을 했고 이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이 유혹이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교만의 시험을 물리치시고 당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셨던 것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자신을 당신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바로 자기 부인을 이루신 바로 그런 놀라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교만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길을 순종과 겸손함으로 따른 그 길을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은 뭐 교만할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할지라도 무엇인가 그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자기 어떤 뭐 지혜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학력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도 없으면 자기 성품에 대해서 교만한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셀 수 없이 수많은 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교만한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만한 마음이 드러날 때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단은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을 자극함으로 우리를 죄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너 정도면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다.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라. 어찌 보면 교만과 긍정적인 삶은 백지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 일을 망친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렇지만 똑같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것이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내 자신에 대한 긍정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긍정이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바로 긍정적인 삶입니다. 우린 자기 자신을 비우고 말구유 마구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님,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 세상적으로도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는 직분을 맡고 또 어떤 일을 감당하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일을 행하게 되면 그 일은 항상 문제가 되고 교회의 무리를 일으키고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할 때 그것이 바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는 찬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나 뭐 우리 교회라는 것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말씀하세요. 항상 성가대가 문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성가대가 이렇게 막 드러나는 어떤 그런 위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면 그것처럼 은혜로운 일이 없는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도 겸허해서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이 찬양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이 찬양대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뭐 저는 경험해 본 적은 없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날 때 그것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학교의 주일학교 교사가 어떤 교회에 교회를 굉장히 학생을 부흥시켰어요. 막 처음에 다섯 명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뭐 그 연말 돼서 막 수명 30명으로 부흥됐어요. 얼마나 그것이 영광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 부흥을 이룬 교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은 아주 아름다운 교회 전통이 되고 교회학교가 살아나는 부흥의 어떤 시초가 되지만 그 교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래서 다른 교사들에게 공과 준비 왜 이렇게 안 하냐고 교회 부흥하는 그 반 부흥하는 게 뭐가 어렵냐고 공과 준비 조금 하고 아이들 과자 사주고 그리고 사랑해주면 부흥하는데 선생님 왜 부흥하지 못하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것이 그 교회학의 큰 시험과 문제거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은 자기에게 전하라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이 유혹은 유대인의 왕이 되라고 하는 가장 노골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다 유대인의 왕이 되라는 시험 바로 그것의 원초적인 모습이거든요. 돌을 떡이 되게 만드는 것도 만약에 누가 돌을 떡이 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신 다음에 그곳을 급히 피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왜 급히 피하셨다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 함으로 급히 피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했던 바로 그들에게 성전 꼭대기에서 누가 뛰어내렸는데 몸이 성했다라고 한다면 당장 메시아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였거든요. 이 세 번째는 가장 노골적인 시험이죠. 예수님께 내게 절하면 천하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 가지 시험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기셨지만 이것은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 왕이 되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마지막, 우리 종려주일도 그렇잖아요.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의 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었거든요. 바로 예수님은 공생의 그 모든 기간을 이 세 가지 시험을 계속 반복해서 이기셔야 했던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상적인 권세에 대한 유혹이 바로 이 마지막 유혹입니다. 지배력에 대한 유혹, 감투에 대한 유혹, 세상의 권세를 추구하는 자는 세상 권세의 노예가 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본인이 아는 사람 중에 정치를 하셨던 분이 계신데 뭐 그렇게 이름 있는 정치인도 아니셨대요. 그냥 이렇게 지방에서, 지역에서 이렇게 정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막 하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막 정말 굉장히 떠들썩한 그런 장례식이었대요. 그래서 아, 이런 맛의 정치를 하나 보다,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갖는 것, 뭐 이것처럼 또 사람이 추구하고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권세를 얻고 권세를 유지하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력의 노예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유혹, 권력을 갖고 싶은 유혹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이러한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을 사단은 얼마든지 유혹할 수 있고 요리할 수 있고 자기의 수하로 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처음에는 왕권이 굉장히 연약하고 본인의 기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하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잘 다스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지위가 확고하게 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통치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죄악과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물질과 풍요로, 세상적인 인기와 교만으로, 그리고 권력과 감투로 유혹합니다. 이런 것에 마음을 뺏긴 사람은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기는 하되 그 마음의 중심이 이 세상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어야만, 그런 사람만이 여기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욕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들어서 주님의 귀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또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또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유혹 또한 깊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수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유혹 또한 우리들에게 깊이 있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오늘날 이곳에서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바로 능력의 교회, 능력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